오늘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어둠면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2021년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게 됐습니다. 참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생각해보지도 못한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그 역병, 이 역병의 공포가 닥친 지 벌써 만 2년이 됐습니다. 특별히 지난 1년은 어떻게 지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허겁지겁 그냥 하루하루 그냥 이렇게 사는 가운데 그냥 1년이 지나갔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오게 해주시고 또 이 자리에 못 오셨어도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병, 또 코로나19 등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직장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사업 폐쇄되는 이런 문제, 심지어 많은 교회들이 폐쇄가 되고 제가 알기에는 적어도 10% 이상의 교회들이 문을 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앞으로 많은 교회들이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폐쇄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놓이고 정말 상상도 해보지 못한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이 득세를 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이런 시대가 열리고 지난해 4.15 이 선거는 부정선거였다 하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정황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고 내년 3월 9일에는 대통령 선거를 이제 한다고 하는데 참 앞이 잘 안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앞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이런 일이 우리 대한민국만의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그래도 가장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미국 사람들이 있는 저 미국이라고 하는 가장 좋다고 하는 저 나라도 거의 똑같아요. 상황이 뭐 유럽이나 이런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아프리카도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뭐 태국이니 뭐 중공이니 뭐 러시아 이건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이슬람 국가들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기독교 국가라고 하고 아니 뭐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뭐 대한민국 뭐 요 정도 들 수 있는데 다 망했어요. 거의 다 비슷한 그런 상태로 지금 온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전체주의, 사회주의, 앞으로 이제 다가올 적그리스도의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냥 이제는 눈에 누가 봐도 이제 드러나게 보이는 그러한 그 시대가 이제 됐어요. 뭐 동성애, 낙태, 그 다음에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그런 그 기술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면서 여러분 요새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이제 들었을 거예요. 뭐 아바타를 만들어서 현실 세계가 있고 가상의 세계가 있고 노는 건 다 가상의 세계에서 놀고 집에 와서 잠만 잔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한데 어쨌든 거기에 또 수많은 돈이 몰려들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하여튼 이상한 방향으로 세상이 가면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황폐화되는 그런 일, 여러분 아바타하고 놀고 이게 뭐 말이 되겠어요? 이거 인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과 혼이 있어서 그런 걸로 우리가 대화하고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이제 해도 모자란데, 그렇죠? 그런 거 다 버리고 그저 아바타 하나 띄워놓고 가상세계 가서 놀다 오고 한다, 이게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말 그대로 노아시대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상상해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이런 시대가 우리 눈앞에 지금 열리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코로나19 지난 2년 동안 이제 보면서 이런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저도 인간적으로는 좀 우울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서 그래도 끝부분에 가서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지금까지 편안하게 살았는데 끝부분이 황폐하게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좀 드니까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좀 우울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 앞에 주어진 삶이고 우리 앞에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책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이와 같은 그 어떤 운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좋지 않은 일들에도 불구하고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 그 메시지를 가지고 꿋꿋하게, 그렇죠, 세상을 이기며 전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용기를 내게 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의 말씀이 처음에 온 세상에 퍼지기 시작할 때 복음의 초기에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목숨을 잃으며 사자의 밥이 되고 징역살이를 하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했어요. 근데 그 뒤에 일이 잘 될 것 같았는지 잘 되지 않고 누가 등장을 해요?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저 바빌론 음녀 체제가 등장을 해갖고 무려 한 1500년 동안 그냥 복음의 줄을 그냥 꽁꽁 묶어놔서 거의 온 세상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들 거의 100%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무려 1500년 이상이 지속이 됐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까 기도해 주신 우리 차대국 형님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부터 120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완전히 그냥 깜깜한 그런 세상에서 속박 가운데 이제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들의 그런 도움으로 정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잘 살게 됐습니다.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보릿고개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정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번 12월 24일 저녁에는 저하고 이제 제 아내가 어렸을 때 우리가 살던 여기 용현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살던 데는 집이 다 없어져서 지금 이제 아파트가 이제 쓰고 제가 살던 데는 시장인데 시장 거기에는 아직도 집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길 가서 옛날에 같이 뭐 하여튼 뭐 같이 그 동네 살고 그러던 사람들 장보고 하던 용현시장 그 용현시장을 쭉 한번 걸어서 올라가 보고 제가 살았던 그 집, 야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았을까? 진짜 여러분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그런 집 방 하나 있고 한데 그런데 거길 이제 가서 한번 보기도 하고 참 이런 거 이제 생각을 하고 1919년 지금보다 정확하게 100년 전 2019년도 우리가 코로나19인데 정확하게 1919년에 스페인 독감이 돌아서 뭐 공식적인 통계, 비공식적인 통계 이런 거 따져보면 5천만 명에서 1억 명이 죽었다. 5천만 명에서 1억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뭐 문재인 독재 뭐 어쩌고 해도 그래도 아직도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신구약 성경을 한번 봤어요. 한번 6천년 동안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들어있는 이 신구약 성경 한번 가서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난당하지 않았던 때가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가서 보시면 거기 믿음장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던 그 구약시대 성도들의 그런 모습이 다 나오는데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그렇죠. 말 그대로 만사형통해서 이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산 게 아니잖아요. 가서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죽도록 고생을 하고 이삭도 야곱도 다 죽도록 고생을 하고 모세도 죽도록 고생을 하고 그렇죠. 다윗도 죽도록 고생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 가서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여러분과 같이 저와 같이 아파트에서 산 게 아니에요. 이런 그 장막 텐트를 쳐놓고 그리고 자기 아들 이삭과 자기 손자 야곱과 함께 그런 데서 살았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살면서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나의 최종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니고 이 텐트가 아니고 이스라엘 이 구석에 있는 한 땅이 아니라 나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이 만드신 도시. 그 하나님이 만드신 도시. 그 도시를 바라보고 텐트 속에서 어떨 땐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고 그렇죠? 그 비좁은 데서 아들들과 손자들과 함께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았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도시 여러분 거기 가기 원하시는 거죠? 예, 새 예루살렘 저와 여러분 소망하는 데가 거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거 정말 주님의 크신 은혜다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맞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님의 크신 은혜고 예, 지금까지 잘 살게 해주신 것도 주님의 크신 은혜고 이런 독재 정권을 만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득세래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 누리고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런 은혜를 가진 것도 이거 역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올해 송구영식 옛날 건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19의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여섯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또 인생이 무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갑자기 제가 오늘은 시편 103편을 들고 이 자리에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시편 103편은 22절로 돼 있는데 맨 위에 가서 보니까 다윗의 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을 했다. 근데 언제 기록했는지 아니면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기록을 했는지 이런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 가지 정황, 그 안에 들어있는 22절을 쭉 읽어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을 가지고 이제 파악을 해보면 인생의 쓴맛을, 다윗은 특별히 인생의 후반부에 이제 쓴맛을 많이 봤는데 인생의 쓴맛을 다 본 뒤 인생의 후반부에 이것을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이 22절 안에 이상하게도 하나님께 뭘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여기 시편을 읽어보시면 여러 시편이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렇죠? 주여 살려주십시오, 이런 그 간구를 많이 담고 있잖아요. 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매일 드리는 게 뭐예요?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도와주시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여기 103편은 22절이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22절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요청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만 들어있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만 들어있어요. 이게 좋아서 제가 오늘 103편을 들고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아니면 우리 인생 가운데 쓰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고 하나님께 무언가 요청할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고 지금까지 우리 입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응답도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어려운 시절 이제 저와 여러분이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병들고 아픈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죠? 재정이 어려운 그런 분들도 있고 결혼 생활에 어려움 있는 분들도 있고 학업에 어려운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세계 상황, 대한민국의 상황 이런 게 모든 것이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무얼 좀 해주십시오 이런 거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하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뭘 감사해야 될지 좀 아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여섯 가지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다윗이 인생의 모든 쓴맛을 보고도 감사를 드렸으니 저와 여러분도 오늘 모든 거 다 이렇게 뒤로 이렇게 미루어 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들 해주셨는가를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에서 6절은 다윗이 개인적으로 이제 감사드리는 내용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6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특별히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탈출을 이제 하나님이 이루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다윗의 시대까지 이 백성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맨 마지막 20에서 22절은 사람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아주 그 웅장한 그런 메시지와 함께 이 시편이 이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은 다윗의 이제 개인적인 감사인데 1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영어로 가서 보시면 Bless the Lord, O my soul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어에는 bless라고 하는 말이 이제 맨 앞에 이제 나오는데 bless는 우리가 이제 뭐 사람 만나거나 특히 이제 미국에 가거나 이러면 교회에서 사람들 만난 다음에 헤어지거나 이럴 때 God bless you 이러잖아요. 우리 크리스마스 카드나 뭐 쓰게 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한다, 하나님이 복 주시길 원한다 이거 할 때 쓰는 말이 bless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bless는 아 축복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제가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가서 블레스를 찾았어요. 블레스 가서 찾아보면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무지 두꺼워요. 모든 그 말의 어원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다 설명을 해주고 AD 한 1000년부터 시작해서 영어가 쭉 지금까지 발전해 오는 동안 이 말이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가, 이거를 여러 문헌을 쭉 이렇게 다 언급을 하면서 그 말의 의미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 그런 그 사전이 옥스퍼드 영어 사전이에요. 그래서 블레스라는 그런 단어를 가서 이제 봤더니 블레스는 블러드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블러드라는 거 아시죠? 피, 피에서 나오는 거예요. 피, 블레스, 블러드, 피가 난다, 블리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피로 거룩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피로 거룩하게 한다. 어떤 거를 피로 거룩하게 할 때 블레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다. 그러면서 거기 사전에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과거에 3500년 전쯤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게 될 때 어린 양의 어린 양을 죽인 다음에 우슬초로 그 피를 찍어갖고 문설주에 갖다 발랐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은 그 희생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래서 축복한다고 한 그런 그 말이 나오게 됐다. 특별히 여기 같으면은 Bless the Lord, 하나님을 블레스한다고 돼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무슨 수를 써서 해도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줄 수가 있어요? 복을 못 주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블레스는 하나님께 축복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거냐 하면 우리의 믿음에 대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피의 희생을 드리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존귀하게 만들어 드리고 찬양을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있어요. 블레스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부터 3500년 전쯤에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뿌렸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피를 이렇게 흘리게 한 다음에 그 피를 가져다 뿌리면서 하나님만 믿습니다. 여러분 그 밤에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그렇죠?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 그 밤에 마다들이 있는 집은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또 당사자 마다들은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그렇죠? 그 피를 뿌리는 그런 그 심정을 가지고 주여 주님만 믿습니다 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 말이 블레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다. 블레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찬송하라, 찬미하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서 보니까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혼이라고 하는 건 사람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가지고 피를 흘리는 그런 심정, 희생하는 그런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한다 하고 자기 자신의 심정을 지금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참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렇죠? 이것 자체가 그의 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순수한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청하는 게 없다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뭘 주여 뭐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런 거 없고 그저 주님만 찬송합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 오늘 마감을 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그냥 마음속으로 주님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주님만 믿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얘기하는 게 그게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2021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2022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말이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라고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이게 원래 그 히브리 말 이런 데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의 감정이 내장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장, 신장이니 이런 그 콩팥 안에 이 사람의 어떤 감정이 이제 다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레인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하고 해서 속중심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속중심.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그 안에 혼도 들어있고 영도 들어있고 그 안에도 뭐도 들어있냐, 지정의가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표현대로 따르면은 어떤 서기관이 와서 이제 마가복음 12장 28절 가서 보면 모든 것 중에 가장 큰 명령, 첫째 명령이 뭡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에 나온 그 말씀을 가지고 모든 명령들 중에 첫째 명령은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죠? 이 세 분의 뚜렷한 그런 인격체로 계시지만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 한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이니 이것이 첫째 명령이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마음, 그렇죠? 혼, 그렇죠? 생각, 그 다음에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라는 그런 말씀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의지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를 겪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또 지금까지 뭐 몇십 년 동안 일생을 살아오는 가운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런 의지 이것까지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그 노래를 드려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1절에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 이름을 하라니까 여호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이름 자체가 그분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거룩한 분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하고는 차원이 다른 존재에 계신 분이다. 그 얘기예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자고 저와 여러분은 창조가 된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심정으로 나가야 되냐?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놓으신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그 창조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가야 되는 거죠. 2절 가서 보니까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 은택은 은혜와 혜택이라는 말인데 은택을 잊지 말라. 특별히 자기 자손들에게 다윗이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배은망덕한 자들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자들이 되지 말라. 배은망덕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를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그러면 배은망덕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은망덕하지 않으려면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 기억을 하면 배은망덕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명기 안에는 기억하라는 말씀이 적어도 14번이 나와요. 기억한다는 말은 또 뭐예요? 잊지 않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말이 적어도 10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나라를 세워주신 그런 우리의 그 선조들이 있어요. 그 열정이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말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놓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은혜를, 그렇죠? 예, 은혜를 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해야 된다. 근데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하고 나서 모세가 죽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그 다음 세대가 되니까 사사기 2장 7절에서 3장 7절에 가서 보면 세 번째 세대가 되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다 잊었다 그랬어요. 세 번째 세대가 되니까 하나님을 다 잊는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똑같습니다. 제 아버지, 할아버지 이런 그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죠? 죽도록 고생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리고 예, 그 다음에 저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세대가. 그 다음에 지금 서른 살 뭐 이렇게 된 그런 스무 살 된 이런 세대가 있는데 이 세대는 가난이 뭔지,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이 뭔지, 뭐 했는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세대가 지금 됐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 나라,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잊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않는 사람이 돼야 그래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를 해야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감사한 마음이 없고 감사할 이유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을 잊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바로 그 밑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여섯 가지 이유를 쭉 이제 나열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서 6절에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매일같이 배부르게 먹여주시는 거, 이렇게 해서 새롭게 해주시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판단의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그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신, 이런 그 여섯 가지 자기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요약을 해서 이 안에 기록을 하고, 그 자손들이 그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2021년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여섯 가지, 예,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그런 사람이 좀 돼야 되겠다. 예, 이게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온 우주 공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그 장엄한 광경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내 모든 불법을 용서하셨다. 용서라고 하는 말, 여기 나오는 용서라고 하는 그런 말은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만 사용이 되는 그런 말이에요. 물론 사람도 죄를 용서합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히브리 말로 표현이 된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의 죄, 잘못된 것을 용서하실 때만 이런 말이 이제 사용이 되는 거예요. 뭐를 용서하냐? 불법을 용서한다는 거. 모든 불법. 불법은 정도에서 벗어난 거, 관역에서 벗어난 거, 뒤틀린 거, 왜곡된 거, 이게 불법이거든요. 성경 가서 보니까 수태될 때부터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수태가 되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에요. 제 손녀가 어젯밤에 태어났는데 태어난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예, 불법을 지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나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공의에 이르지 못하는 이런 모든 일을 성경은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적대관계에 놓여있다, 원수관계에 놓여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에 마귀의 자식들로 태어나서 하나님과는 근본적으로 원수관계에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 돈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부귀 영화가 아니에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 죄들의 용서입니다, 여러분. 죄들이 용서가 되는 거, 이런 모든 불법들이 용서가 되는 거, 이게 가장 큰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사람 죽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두 번째 찬스가 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살고 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 죄들의 용서를 받는 거, 이런 모든 불법들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해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여러분, 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죄들을 용서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 같이, 예, 이런 흉악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다. 여러분, 돈 주고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죄인들을 용서하는 거다. 12절에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그분께서 우리 범법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이따 이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가장 큰 일은 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가서 보니까 1장 7절에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셔서 그 결과 구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의 시장에 노예로 팔려나갔단 말이에요. 팔려나간 걸 다시 찾아와야 돼요. 찾아오는 것 중에 구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구속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몸값을 지불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몸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값을 치르셔서 저와 여러분이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죄들의 용서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처럼 변화가 돼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죄들의 용서를 받아야. 야, 이것을 다윗이 어떻게 알았냐?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아를 죽이는 일을 통해서 엄청난 그런 그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죄의 용서를 본인이 직접 받았잖아요. 시편 32편에 그 내용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시편 51편에 그 내용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죄들의 용서를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걸 본인이 깨닫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여섯 가지 은퇴 가운데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죄들의 용서를 받는 거다. 저와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이걸 잊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들의 용서를 주신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몸이 다시 살아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 이거는 잊지 않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첫 번째 책무입니다. 두 번째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신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질병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또 죄로 인한 질병, 이 모든 것들 다 포함하는 그런 말입니다. 1차적으로 이건 다윗의 시이기 때문에 다윗이 자신이 지금까지 알았던 그런 병이 있을 거예요. 그 정신적인 병도 있을 수 있고, 육신적인 그런 병도 있고, 죄로 인한 질병도 있고, 여기에서 이제 구출이 된 것, 이것 때문에 감사를 드리며 이와 같은 그 시를 이제 짓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다윗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근거로 해서 예수님 믿으면 병에서 다 구출된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됩니다. 이건 시적인 그런 표현이고 다윗의 개인적인 그런 경험을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는 종종 아픔과 고통과 질병이 죄의 상징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고, 여기에서 이제 고침을 받는 치유가 구원의 상징으로 나타나 있어요. 성경 전체를 종합해 볼 때 확실한 건 뭐냐?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모든 질병에서 다 구출받는 건 아니라는 거 확실하죠, 여러분? 예, 이거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다윗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태어난 아들이 어떻게 돼서 죽고 말았어요. 바울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고쳤지만 빌립보서 2장,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에 가서 보면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에바브로디도 또 드로비모라는 사람을 고치지 못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본인 자신의 병도 치유되지 못하는 그런 일도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몸은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까지 연약함과 질병에서 완전히 구출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암으로 고생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아이는 지금 소아 백혈병으로 인해서 엄청난 그런 고통을 당하고 부모가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말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떤 질병이 와도, 코로나19든 무엇이 와도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기억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어려움 당하고 특별히 이런 병에 걸렸을 때도 하나님 밖에서 일어나는 그런 질병은 없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을 하고,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이런 사실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세 번째 가서 보니까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가서 보니까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했다는 거예요. 구속했다는 그런 말은 영어 redeem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죄의 시장에서 빼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종이 됐단 말이에요. 그 종이 된 걸 어떻게 값을 치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빼내신단 말이죠. 그 값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란 말이에요. 그 피를 치르고 거기서 빼내는 그 일을 구속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속, 영어를 redeem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구속은 어디에서 빼내는 거냐? 멸망에서 빼내는 거다. 이 멸망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스트롱 번호가 이제 7845 이렇게 돼 있는데, 참 재미있게도 멸망, 파멸,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서 보시냐면 욥기 33장 18절, 그 다음에 시편 30장 9절 이런 데 가서 보면 똑같은 히브리 말이 뭘로 표현이 되어 있냐? 구덩이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빛, PIT, 여러분 바텀리스 핏 이렇게 나오는 것도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 옛날에 무적갱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갱이라고 한 거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 그 구덩이가 뭘 얘기하냐, 죽은 사람들이 가는 데를 구덩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멸망이니 파멸이니 구덩이가 히브리 말로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은 거예요.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내 생명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구속하사, 이래도 맞는 거예요. 멸망이 그러면 두 개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하나로 표현한 건데, 조금 더 넓게 이걸 표현하면 멸망의 구덩이에서, 이건 무슨 얘기냐, 다윗이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죽음 속에 빠질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바로 가서 겨우 하나님이 구출해 주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기 상하를 가서 보시면 그의 장인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사람이 벼룩을 쫓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죽는 일이 바로 눈앞에서 열리는 그런 일을 몇 년 동안 이제 다윗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압살롬 사건이 일어나고 눈물을 흘리며 요르단강을 건너오고, 그렇죠? 이런 일들을 다윗이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다윗이 다 승승장구하고 이런 게 아니다. 그의 삶 속에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끝에 가서도 그런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 고난의 구덩이, 멸망의 구덩이, 죽음 앞에까지 간 그 구덩이에서도 내 생명을 하나님이 구속해 주셨다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제 처가 지난주 토요일 날 어쨌든 뭐 사고도 당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크게 다친 거 없이 오늘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그게 벌써 일주일이 넘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면서 벌써 사고 난 지가 일주일이 지났네, 이런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이렇게 산 게 몇십 년이 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위험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우리가 사는 가운데. 앞으로도 위험한 일이 얼마나 많이 닥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해 주신다. 어떻게? 피값을 치르고 하나님이 살려내 주신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는 지옥의 저 불구덩이에서도 하나님이 건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저 마지막 구덩이가 저 지옥의 불구덩이, 죽음의 저 불구덩인데 영원 무궁토록 지옥 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 그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그건 벗어났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벗어났어요. 더 이상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지옥 두려워할 사람 없어요, 여기. 맞죠? 왜 그래요? 지옥의 구덩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냈기 때문에 그런 구덩이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 안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같은 그 구덩이들이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지금까지 삶을 살아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매번 매 때마다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구속해 주셨구나, 이거를 잊지 말라고 자기 자손들에게 신신 당부하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런 거 생각하면서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런 구덩이에서 제 막내딸이 지금부터 한 6, 7년, 7년, 8년 전에 미국에서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차가 그냥 완전히 뒤집어져갖고, 차가 완전히 뒤집어져갖고 가서 가드레일 가서 부딪혀갖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도 안 다쳤어요.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런 일을 보면서 정말 그때 그 아이가 잘못돼서 죽거나 그랬으면 저와 제 아내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렇죠? 몸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리고 깨끗이 일어나서 나와서 그냥 어떻게나 생활하는 그런 일이, 고속도로에서 그런 일이 생겼는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이게 우리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번째는 또 뭐가 있냐 하면은, 인자하심과 친절한 긍휼로 내게 관을 씌우신다. 관을 씌운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왕관, 왕이 되면 왕관이, 왕관을 씌워주잖아요. 왕관에는 뭐 보석, 다이아몬드 이런 걸 다 이렇게 박아갖고 그래갖고 왕관을 이렇게 씌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면 그 나라에서 제일 큰 영광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관을 씌운다는 건 영광을,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 미천한 목동에 지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오더니 기름을 부어갖고 왕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걸 지금 다윗이 알고 있기 때문에 왕관을 씌워준다는 게 뭐다 하는 걸 아는 그런 상태에서 다윗이 이 말씀을 지금 기록을 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다이아몬드 보석을 박아주셨습니다, 금보석을 박아,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관을 씌워주셨어요. 왕관을 씌워주셨는데 가서 보니까 인자하심과 긍휼의 관을 씌워주셨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정말 연약하고 말 그대로 다윗의 삶을 봐요. 죄덩어리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loving kindness, 인자하시고 사랑하시고 친절하시고 그 다음에 뭘로요? 예, 가서 보니까 긍휼, 친절한 긍휼, 그것도 tender mercy로 되지 그냥 mercy가 아니라 부드럽게, 그렇죠? 친절한 그런 그 친절하게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것으로 그의 머리에 관을 씌워주셨다는 거예요. 왕관, 보석 달린 그런 관이 아니고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 관을 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다이아몬드 보석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없는 것 같은 그 영광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다.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인자하심과 친절한 긍휼로 왕관을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하나님이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5절에 좋은 것들로 내 입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젊음을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주기도문 이거 유대인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먹어야 사는 거예요. 정말 보릿고개 겪으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모든 게 지금 그냥 풍성하게 남아도는 이런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그렇죠, 지금 쌀이 없어서 이런 사람 아마 이 대한민국에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다윗과 같은 경우 여러분 그 당시에 다윗이 70을 살았는데 그 당시에 70이면 지금의 100세쯤 산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이 영양실조 걸려갖고 40세 되고 35세 되고 그러면 다 이빨 빠지고 그래서 다 죽는 그런 시절에 거의 두 배를 살았잖아요. 왜 그래요? 좋은 것들로 하나님이 그의 입을 만족하게 해주시니까 쉽게 해서 영양 공급을 잘 받아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독수리가 날개를 치고 날아오르는 듯이, 그렇죠? 70이 될 때까지 강건하게 젊음을 유지하며 살 수 있었다고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해도 하나님이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잘 것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 땅에서의 순례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께 꼴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여섯 번째는 어떤 걸 주시냐. 주께서 압제받는 모든 자를 위해 의와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신다. 다윗이 이걸 경험을 한 거예요. 자기 장인 다윗이, 사울이 아무 이유도 없이 자기를 핍박하는 거예요.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무려 10년이나 아무 이유도 없이. 그렇죠? 이유는 단 한 가지, 내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왜 너 사위가 왕이 되려고 그러냐. 그것뿐이 없는 거예요. 이유가 단 하나예요.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왜 내가 나타나갖고 너 내 사위만 하면 되지 왕이 되려고 하느냐. 이것 때문에 10년 이상을 정말 무고한 이런 다윗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 이게 다윗이 아주 뼈저리게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사울은 망하고, 그렇죠, 사울이 그렇게 집요하게 쫓아다니는데 다윗은 흥하는 그런 일을 자기가 직접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억울하게 압제를 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판단의 공의를 가지고 공의롭게 판단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사울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고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다윗이 죽이면 평생도록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이 대신 블레셋 사람 사용해서 사울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시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압제받는 자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판단의 공의를 집행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여러분 믿습니까? 지난 한 2년 동안 교회가 엄청난 탄압 받았어요. 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그렇죠? 예배당에 모이지 못해요. 백화점은 다 가도 되고. 참 이상한 거예요. 지금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정부 규칙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지만 백화점이나 식당 가서 걸리면 코로나가 안 걸리고 밥 먹으면, 교회 와서 밥 먹으면 그러면 코로나가 걸린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이런 탄압을 받으며 정말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인상을 줘서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지난 2년 동안 정말 여러 가지 이제 탄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버티면서 왔습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또 주변에는 친지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인생을 다 살아보고 그리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롭게 판단의 공의를 집행해 주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악한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 자유의 헌법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이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놓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여섯 가지 하나님의 은택을 쭉 다 이야기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냥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모세에게 알리시고 자신의 행적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 자, 이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과거에 500년 전에 모세 당시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택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자.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려고 모세를 이제 불러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40일 동안 모세가 금식하면서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저 밑바닥에서 무슨 일이 생겨요? 사람들이, 그렇죠, 다 금을 다 모아가지고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럼 뭐라 그래요? 금송아지한테 절을 하더니 뭐라 그래요? 이 금송아지가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출해 준 신이라 그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나서 돌판을 갖다가 부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다 일시에, 그렇죠, 일시에 싹 죽이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일시에 이들을 다 멸하고 너로부터 새로운 민족을 좀 만들어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방 사람들이 듣고 저 신이 힘이 없어갖고 저렇게 했다고 이런 얘기가 들리면 안 되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고 마사와 무리바에서 용서해 주시고, 그렇죠, 기브라 핫다와에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용서 일이 40년 동안 거의 매일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해 주고, 그래서 8절에 주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광야 40년 생활을 살펴보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어떤 분이시냐? 예,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니 그분은 항상 꾸짖지는 아니하시며 자신의 분노를 영원히 품지도 아니한다. 그래서 다윗이 살아남았잖아요. 여러분,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었는데도 다윗이 살아남았잖아요. 그렇죠? 재판관들의 시대 400년 동안 그렇게 악을 행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세대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그런 삶을 사는데 좀 하나님의 공의대로 집행하시면 이 나라가 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동정심을 베풀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 살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금 유지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체험을 통해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향한 그분의 긍휼이 크다. 자, 여기 11절 12절은 11절은 수직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고 12절은 수평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과 그 하나님 계신 저 하늘은, 저 하나님 계신 하늘은 말 그대로 무한대예요. 이 세상에 어떤 거 노력해도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그 정도로 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한대라고 생각하시면 돼. 무한대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이게 수직관계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자, 여러분, 이게 북극이 거기 남극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가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가면은 움직이지 않아요. 극점은. 근데 이게 동쪽은 내가 여기 있다가 서가 여기 있잖아요. 내가 1km로 1리 가잖아요. 그럼 서가 이쪽으로 또 1km 옮겨가요. 이쪽으로 10일 가면 이쪽으로. 그러면 영원히 돌아도 동과 서는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동과 서는 못 만나는 거예요. 사람이 1, 20km 가면 이쪽이 이쪽으로 10km가 옮겨오고 1, 200km를 가면 이쪽으로 100km가 옮겨가기 때문에 동과 서는 영원 무궁토록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의 불법들을 하나님이 동과 서가 영원히 못 만나는 것처럼 만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제가 이쪽으로 10km 가면 불법 이쪽으로 10km 옮겨가니까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 무궁토록 불법에서 벗어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 우리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감사드리는 거예요. 내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기억하시면 돼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얼마나 멀어요. 영원 무궁토록 닿을 수 없는 게 동과 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 왜 그러냐 14절에 그분께서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조, 여러분 뭐예요? 우리의 구조가 흙이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가서 보니까 너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흙으로 돌아가라. 여기 지금 먼지라고 한 말도 영어로 dust로 돼 있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할 때 그 흙이 dust예요. 흙먼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사람은 어디로 돌아가냐? 흙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천재고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지금 뭐 바이든이 뭐니 해서 뭐 한다고 해도 뭐예요? 먼지예요. 먼지. 먼지라고 해, 먼지. 영호골로 살았어도 먼지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죄 가운데서 이걸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 13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불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고 2022년 이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저와 여러분의 불법과 죄악이 많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어떻게 해요? 삶의 구덩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신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지금 다윗이 자기 자손들에게 신신당부하는 말씀이 이 안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렇죠? 그러면서 인생에 대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 사람에 관한 그의 날들은 풀과 같고 그가 번영하는 것은 들의 꽃과 같도다. 바람이 그것의 위를 지나가면 그것이 없어지나니 그것이 있던 자리에도 다시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40년 전, 45년 전에 제가 살던 거기 가봤더니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완전히. 야, 어떻게 이런 데를 우리가 살았고 이랬을까? 이렇게 지금 느껴지거든요. 여기 마찬가지 인간이 풀과 같다. 여름철에 막 해갖고 막 자라고 아름다운 것 같은데 가을 딱 돼가면 다 시들잖아요. 그렇죠? 그게 인간이다. 그거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조를 아시고 우리가 흙먼지인 걸 아시고 하나님 우리가 풀에 지나지 않는 걸 아신다. 악용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살려고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절망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병에 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어떻게 해요?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매일같이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 근래에 이렇게 새들을 좀 봅니다. 이렇게 가서 야,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이 저걸 다 어떻게 먹이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가 한두 마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해요? 공중나는 새를 봐라. 그렇죠? 씨 뿌리지도 않고 다 그래도 하늘의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그렇게 먹여주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먹여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얘기를 지금 여기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래서 자꾸 그런 거 생각나면 새도 한번 가서 보시고 풀도 한번 가서 보시고 흙도 한번 보시고 우리가 이런 존재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라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에 가서 다윗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자손들에게. 그러나 주의 긍휼은, 자,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느냐?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임하며 그분의 의는 자손들의 자손들에게 미치는데 곧 그분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명령들, 그분의 말씀들을 기억하여 행하려 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영원한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 믿지 않아도, 그렇죠, 여러 가지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복은 70, 80이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은, 영원 무궁토록하는 그 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임한다. 이 아름다운 복이, 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특히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이 되어 우리 킹제임스 마제스티 에디션, 또 개혁성경이든 뭐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맨 마지막에 다윗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맨 마지막에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가서 보니까 주께서 자신의 왕좌를 하늘들에 예비하셨으므로 그분의 왕국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여러분, 사회주의 뭐 적그리스도에 뭐 넘어가도 걱정이 될 것을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예,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뭐 하기 전에 어떻게 돼? 휴거돼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능력이 뛰어나가 그분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명령들 따른 주의 천사라, 너희는 그분을 찬송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천사들도,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모든 군대들아,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분의 모든 섬기는 자들아, 너희는 주를 찬송하라. 그분의 모든 군대는 창세기 2장 1절에 가서 보면 우주 공간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군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군대들의 주. 그렇죠? 군대들의 주란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어디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냐? 블레셋 사람하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블레셋 사람의 장수로 누가 나왔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골리앗이 나왔어요. 골리앗이 나오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면서 사무엘기상 17장 4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군대들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믿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천사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메뚜기 떼까지, 그렇죠, 세균들까지도 다 동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군대들의 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이 천사들과 함께, 우리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계시록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5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과 바다에 있는 것들과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르되 왕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을, 그렇죠, 이 모든 군대와 함께, 저와 함께, 저희와 함께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일이 결국 이 우주 끝에 맨 끝에 가서 영원토록 이 땅에서 지속이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절이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곳에 있는 그분의 모든 작품들아, 모든 작품들아, 그렇죠? 심지어 세균들도, 그렇죠? 바다에 있는 고래도, 고양이도, 새도, 그렇죠? 강아지도 할 것 없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그 하나님의 모든 작품들이 뭐라고 찬송하냐? 주를 찬송하라 그런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있는 모든 걸 가지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 찬송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이 서는 그런 일이, 이 세상 맨 마지막 그때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절이 뭐로 돼 있어요?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그렇게 되니까 내 혼아 나도 같이 그들과 함께 주님을 찬송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21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저 같은 건 지금 62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제 살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파멸의 구덩이에서 저와 여러분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맞습니까? 예, 오늘 시편 103편의 말씀을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 그렇지, 하나님 이렇게 친절하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동정심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저지른 이런 잘못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감사의 찬송을 드리며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올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2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다음 주에는 기쁜 얼굴로 나와서 다시 한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고 찬송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